예, 7월 26일 주일 말씀 우리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장에서 4장 그리고 이제 학개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질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살핀 에스라의 서론 부분에서 에스라서와 관련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BC 이제 538년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나기까지의 그 페르시아와 연관된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BC 536년경에 수룹바벨, 그러니까 여호야김, 뭐 스알디엘의 아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었는데요. 3장 2절에. 그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이제 약 5만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장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 이제 살펴나가면,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이제 자기들이 살 터를 찾았겠지요. 왜냐하면 먼저 어떤 정착하는 곳이 있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삶의 터를 만드는 일을 아마 먼저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해면 이제 그 해, 그러니까 BC 536년경으로 보이는데, 7월에 함께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제단을 먼저 세우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7월이면 이제 초막절이겠죠.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저들이 한 일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는 거였죠. 제사라는 게 무슨 어떤 신의 기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셨던 게 그 레위기 처음에 나오는 그 제사의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왔지만 이게 지금 아직 안전한 땅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 대신 그 이 비어있는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위협, 또 그들이 이제 거절,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삶의 터 자체가 계속 위험했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규례를 따라 이제 살려고 하는 거. 그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도착하고 다음해로 넘어갔다는 거죠.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돌아온 그 다음 해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두 번째 해가 되면 이제 BC 535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말하자면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너무도 벅찬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축하를 벌이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자면은 뭐 홍해 도하 후에 정말 감격스러운 그 구원을 얻은 후에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같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연상하게 됐겠죠. 근데 근 긴 세월, 그러니까 거의 70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기공식을 하게 되니까, 뭐 완전히 그때는 나라가 망해서 도저히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70년, 그러니까 성전 파괴로부터는 거의 50년이죠. 그렇게 이제 지나서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게 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하면서 전부 울면서 감개무량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힘차게 저들이 힘을 얻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4장에서는 주변국이었던 이 사마리아의 방해자들이 성전 공사에 자기들도 끼워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완전히 회방을 놓는 바람에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이야기들 다루게 됩니다. 뭐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뭐 선한 의도로 끼워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돕는 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방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신 일을 방해하고 위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그곳에 뭐 대로가 열리고 뭐 돕는 자들이 뭐 그냥 헌금을 갖고 쫓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마귀의 반대와 방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스스로 완전히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저들을 고국으로 뭐 힘써서 보내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제 정착할 만한 그 바벨론에서의 삶 아니었습니까? 70년이면.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용기 있게 떠나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내신 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온 곳에서 일을 막 승승장구하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뭐 맨션 아파트와 뭐 준비된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적들이 막 눈을 부라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못 들어오도록 전쟁을 걸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반대를 넘어서 시비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 마귀가 더 강하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어디 가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닥친다면, 그러니까 뜻대로 가는데 어려움을 만난다면,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바른 뜻이었구나 라고 오히려 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은 싫어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게 성도의 본분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의로운 일, 바른 사명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그런 방해와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항해를 떠난 배가 대항에서 당연히 폭풍과 파도를 만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도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런 우리의 그런 열심들이 꼭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다가 결국은 그렇게 주변국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막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당연히 파도를 이겨가야 되는데,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상황이 애매한 그런 곳에서 자꾸 이제 슬슬 이 그 대적들의 그런 어떤 위협과 이런 것에 자꾸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때가 이런 것 같지 않다. 이게 아직은 그런 때가 성전에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아예 이제 공단에서 제 성전 재건축이 멈추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실 많은 반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고로 말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뒤에서 딴소리도 하고, 아무튼 여러 그 어떤 방해와 위협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신 이 사명의 길을 이 유다 백성들처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과 환경을 이 핑계로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성전을 짓는 사명을 멈추고 당장 이제 급한 이 생존의 문제 속으로 점점점 이렇게 빠져들고 말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게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때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을 뒤바꿔서 그들을 조국으로 보내셨는데 왜 때가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스룹바벨을 비롯한 리더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 두려운 현실들을 만나면서 그럼 이제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때가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이제 뒤로 물러서는 백슬라이딩인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스스로 뭔가를 이제 눈치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점차 이 하나님이셨던 그 이 기쁨과 감격 속에 그들이 받았던 사명들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저들이 만들 수 없었던 그 길을 만들어서 열어서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핑계대면서 주저하다가 그게 이제 15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 맡겼는데 그것을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어지간하시죠. 어지간하면 어쨌든 그의 백성들에게 한번 말한 거에 대해서 또 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방치는 아닌데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말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지간하면 한번 말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이제 끝까지 그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예언자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정말 이제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서 정말 이제 위기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거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위험으로 치닫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언서의 일들이 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벌써 몇 번 살펴왔었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별일 없이 살면요, 그냥 보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우리 평범한 삶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일 없이 사는 거. 그래서 좀 삶이 그러다가 좀 삐걱거릴 수도 있잖아요. 뭐 업앤다운이 있듯이 뭐 업앤다운이 좀 심해 보여도 그게 이제 정말 극단적인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냥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보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한 인격에게 권고하시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막 억지로 조작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아주 간절하게 외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잘 묵상하고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대저 예언자라는 거는 본래 칭찬하러 오는 게 아니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기 전에 결국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거를 보고 책망하고 권고해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예언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가 나타나는 거지 잘하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삶 속에서도 뭔가 자꾸 예언을 하려고 하고 예언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안 들릴수록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게 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주변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15년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살 궁리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제 학계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사실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2장의 근거를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봐서, 그리고 이제 그 이 백성들과 리더들을 막 책망하는 걸로 보아서 그 당시 연세가 적어도 80세 이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또는 606년에 이제 잡혀와서 그때 태어났다고 따져도 다리오 왕 제2년에 부름받은 것으로 보면 85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대에 만약에 포로가 됐다고 해도 거의 95세 100세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나라의 패망을 목격했고 완전히 노예가 돼서 희생 불가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이 백성들을 고향, 본국으로 돌아보내는 그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돌아왔던 인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 분이 학계 선지자인데, 학계에서는 2장으로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이뤄가던 그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도전하면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의 그 우선순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짧고 강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 지금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보낼 받은 사명의 터가 있는데,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미루고 있는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좀 사용하자, 나와 좀 동행하자라고 우리를 리더로 또 다른 어떤 그 사역으로 부르시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학계서 학계 선제를 통해 도전하는 말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학계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 히스타스페스, 뭐 히스타페스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다리우스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좀 세밀히 읽으신 분들은 이 왕의 도표를 보면 뭐 이 에스라 4장에서 좀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그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다면 4장에서 말하는 게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에스라 4장 23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럽니다. 누구 때요? 아닥사스다 왕 때.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 그러니까 다리오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왕이죠. 그러니까 왼쪽의 연대표를 잘 보면 아닥사스다 왕 같은 경우 사실 다리오 왕보다 훨씬 후대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인물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후대 왕이 그 선대 왕보다에게 그 뭐 보다 먼저 뭐 성전을 지라마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 4장은 페르시아 왕들의 기록을 좀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아닥사스다라는 이 왕의 호칭이 그냥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적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로, 그러면 그 왕들을 전부 파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닥사스다라는 게 어떤 그런 호칭으로서 적혔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착각하여 잘못 적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사와 연결해 볼 때 아닥사스라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게 맞죠. 그게. 이거는 뭐 요세푸스라는 유대 이 역사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이 BC 535년, 그러니까 짓기 시작한 그해에 있었다면 바벨론 지역을 그때 통치하던 사람은 메대의 다리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땅에서 5만여 명이나 되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지 명령을 내릴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뭐 이런 명령을 내린 고레스가 또 그 명령을 내릴 리도 없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고레스의 아버지의 그 왕권을 대신하고 있던 캄비세스,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를 볼 때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그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BC 538년에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을 다 돌아가라, 성전을 져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 후에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원래는 이집트를 먼저 점령하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 마사케타이라는 이 부족을 정벌하려고 나가게 되는데, 아마도 뭐 2, 3년 정도 전쟁을 준비했다고 보면 BC 한 536년경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사케타이족과 전쟁을 위해서 국경선인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아들인 캄비세스 2세를 그 원래 니디아 왕이었다가 그 불에 타 죽을 뻔했다가 꺼내서 잡았던 그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었죠. 이 사람을 모사로 같이 데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케타이족과의 전쟁을 가기 전에 이 크로이소스 왕을 이 아들이던 캄비세스 2세에게 붙여서 그 이 그 땅을 페르시아를 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왕이 전쟁을 떠나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레스가 마사케타이 전쟁을 준비로 바쁜 시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둘러싼 그런 이제 주변국들의 그런 어떤 투서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보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리 통치를 하던 이 캄비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인 확인 없이 그냥 투서의 내용대로 그냥 그 사실만 확인을 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성경과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사케타이 전쟁을 얘기했는데 이 전쟁에서 그 위대했던 이 고레스 왕이 죽거든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처음에 이제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정복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집트를 먼저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제26왕조, 그 다섯 번째 왕이었던 아마시스 2세였었는데 전쟁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주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먼저 동북쪽 지역의 국경을 이제 확실하게 안정시키려고 이제 야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사케타이라는 부족을 정벌하려고 이제 군사를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사케타이 족속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족속들인데, 이들의 관습은 어땠냐면요. 한 명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결혼은 한 명의 아내와 하는데 아무 아내나 공유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요, 친척들이 모여서 양이나 염소처럼 늙은 부모를 죽여서 그걸 삶아서 그 고기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참 지금 들으면 뭔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어야 자기가 행복하게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죽어서 먹히지 않고 땅에 묻히는 경우는 재앙이다, 그렇게 이제 여길 정도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탔고 활과 창을 쓰기도 했지만 대개 이제 양날도끼를 가지고 싸우는 완전히 뭐 신출귀몰하고 그야말로 이제 용맹한 부족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라 좀 작전을 통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이 마사케타이족이 워낙 야생 생활 방식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음식도 거의 날거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리된 음식을 별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을 딱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타지 않은 아주 찐한 포도주와 함께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약한 부대만 남기고 본진이 이제 철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빠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사케타이 족속에 토미리스라는 여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왕자죠. 그 아들이 군사를 아주 이 정예 군사를 이끌고 야밤에 이제 이 곳을 급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니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서 거기 차려진 그 이 술과 음식들을 아주 그냥 뭐 거기다가 뭐 맛있게 요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요리된 음식을 진탕 먹고 술 시큰 마시고 이제 그 이제 원액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골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군 고레스가 다시 와서 다 이제 잡은 겁니다. 군사를 다 죽이고 젊은 왕자하고 이제 다 많은 군사를 또 사로잡게 된 거죠. 이 마사케 때의 젊고 어리석은 왕자가 이제 술이 깨고 자기가 이 한 일 이것 때문에 이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친구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이제 토미리스 여왕이 고레스의 페르시아 군대와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구친 뭐 이 여왕이 페르시아 군과 아주 정면 충돌을 하면서 결국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밀립니다. 참패를 하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제국의 왕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마치 메시아 같은 이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마사케 테이족 속의 터미리스라는 이 여자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BC 539년에 무너뜨리고 불과 이제 8, 9년 만에 그렇게 이제 죽는 게 고레스의 이제 운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캄비세스는 좀 다혈질이었고요. 성품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군으로도 이제 불리거든요,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자기 누이, 그러니까 자기 뭐 누나나 동생,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사랑해서 자기 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아토사, 뭐 메로에 두 이 여동생인지 뭐 누나인지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어린 누이였던 메로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가면서 같이 데리고 갔다가 옆에서 성질 건드린다고 그걸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왕권을 위해서 또 자신의 남동생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 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래서 BC 525년에 이집트를 이제 정복을 하죠. 원래 이제 고레스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걸 이 아들이 이제 가서 이제 BC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고레스 왕부터 계획된 게 이제 결국엔 아들 캄비세스 때 이루어진 아주 주요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캄비세스는 이집트의 그때 당시 어린 왕이었던 푸사메티코스 3세. 이걸 이제 정복한 후에 그곳에서 이제 더 그걸 이집트를 중심으로 더 이제 주변국들을 점령하려는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더 밑에 있었던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여러분 봤을 건데 이 페르시아는 전쟁 전에 항상 사신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복의 의미로 흙과 물을 바쳐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이디오피아 이 구스에도 그렇게 항복하도록 사신을 보냈더니 그 구스 왕이 큰 화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그 사신 앞에서 이 페르시아의 이 어린 것들이 뭐 이것처럼 큰 화를 다루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 지금 구슬을 넘보려고 하냐. 이 활이나 댕길 줄 알면 그때 공격해라 그러면서 사신에게 그 활을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캄비세스가 그걸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사신이 가져온 그 활을 가져와 보라 그래서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줄이 전혀 당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주변에 뭐 이런 장군 저런 장군 다른 신화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캄비세스의 그 남동생이었던 스메르디스, 바르디아 이렇게 해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 그 무슨 그런 활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활을 받아가지고 땡겼는데 이 동생이 땡기되 활이 쑥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지금 다 보는 앞에서 캄비세스는 그 활 시위를 뭐 조금도 못 땡겼는데 동생이 쉽게 이렇게 확 땡기니까 이게 이제 수치심을 느낀 거죠. 시기심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 스메르디스를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정을 좀 살펴라. 그러면서 핑계를 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후에 캄비세스가 꿈을 꿨는데 동생이 반란을 일으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 성격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복이었던 프렉사스페스라는 이 사람을 페르시아 수사까지 보내서 동생 이 스메르디스를 죽여버리게 합니다. 이건 헤롯 히스토스의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동생을 보내고 바로 뒤따라서 이제 자객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헤로도토스의 책에는 이제 수사까지 가서 이제 그 암살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구스에 갔던 그 사신들이 그렇게 이제 활을 가져와서 이런 걸 뭐 당기고 이러다 보니 그 해프닝 벌어진 대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캄비에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동생은 보냈고, 그리고 이제 뭐 구스로 이제 당장 진격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군을 명령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군량이 다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 기록에 보면 병사들끼리 10명 중에 1명은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서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이면서 결국 구스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군사를 잃고 그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 있다가 본국에서 이제 자기 신복을 시켜서 죽게 했던 그 동생이 그 스메리디스잖아요. 황제가 됐다라는 반역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분명히 자객을 보내서 죽은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그러면 본국에서 이제 내란이 생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본국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 그 기록을 참고하면 뭐 시리아의 악바타나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 악바타나라는 말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스커스를 말하는 것 같다.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바타나라는 게 원래 이 메대의 수도였던 거까지 가면 거기서 다 간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리아의 다메스커스쯤 온 것 같아요. 거기서 어쨌든 마음은 급하고 이 반란 세력을 토벌하려고 급하게 이제 계속 군사들을 서둘러 이 종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급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별로 쉬지도 않고 이제 말을 또 타려고 하다가 자기 칼집 끝에 그 칼날이 튀어나와 있는데 허벅지를 팍 찔리고 말았습니다. 뭐 그때 당시 뭐 파상풍으로 보이는데 뭐 무슨 약이나 변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파상풍으로 보이는데 이 그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이 허벅지가 곪고 뼈가 이제 막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게 이제 재위 7년 5개월 정도 만에 아무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 남동생 죽이고 여동생도 하나 죽이고 아무튼 그 난리를 피다가 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캄비세스가 이렇게 죽고 역사가들은 이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캄비세스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황제가 된 이 사람은 실제 동생은 이제 이 캄비세스가 죽였고 자객을 통해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 휴도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말인데 휴도 스메르디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짜는 이제 마구스라고 하는 메대의 그 제사장이었는데 가우마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마치 스메르디스하고 뭐 비슷했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이 사람이 비슷했기 때문에 온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속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캄비세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급하게 가다가 부상으로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죽게 될 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자기가 동생을 이렇게 자객을 통해 죽였다. 이걸 실토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두 개가 통합된 나라지만 항상 둘이 견제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페르시아가 다시 그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받지 않도록 이 반란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캄비세스 휘하에 있던 그 일곱 모사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가우마타라는 이 가짜 스메르디스에게 넘어간 왕궁을 잘 회복해서 이 가짜 스메르디스는 결국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뭐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통치자가 될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 일곱 모사가 그럼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정했는데 아침 여명에 새벽에 말을 몰아서 정한 시간에 어떤 정한 장소로 모여보자. 그 모일 때 누가 탄 말이든 간에 그 말이 먼저 힝 하고 울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을 탄 사람이 왕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의 말이 사실 유능한 이 그를 돕는 마부의 도움으로 울음소리를 내게 돼서 그래서 이제 결국 고레스,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이제 가짜 스메르디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의 혈통은 그렇게 끝난 거죠. 사실 왕조가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로 시작되는 그런 왕조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의 역사들이 전개될 때 이런 사건들이 막 있을 때 그 유대민족, 돌아간 유대민족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막 방해를 일으키고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5년이 흘러가는 그 세월까지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은커녕 그저 이제 계속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신 없었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모습도 비슷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 조금 더 나은 삶의 그 어떤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이제 두 개로 만들고 싶고 방이 하나 있으면 두 개로 만들고 싶고 이런 식의 삶에 늘 빠져 있는 것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시는데 그게 이제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거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계 선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여기 다리우스 왕 그렇게 왕이 이렇게 이제 왕이 된 다리우스 왕 2년 차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자 이제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이 세세하게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잘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정말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성경도 이 역사를 좀 알고 보면 재미가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남의 나라 얘기, 남의 땅 얘기, 이거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300이란 영화도 자꾸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300이란 영화도 이런 역사를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은 여기 이제 다리우스의 뒤를 이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이 사람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300 영화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무슨 초콜릿 볶는 남자들이 아주 그런 멋진 그런 근육질만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이제 곧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 에스더서를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데 그 에스더가 결혼하는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고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를 신임했고 또 느헤미야를 신임해서 계속 그 보내줬던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와 연결된 사람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냈던 그 왕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리우스가 왕이 돼서 수많은 반란을 제압하고 제국을 튼튼하게 했는데 여기 이제 업적을 보면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저 인도로부터 애굽 그리고 니디아까지 이걸 127도, 그러니까 20주로 분할을 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냥 워낙 땅이 크니까 이게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땅이 커질수록.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비밀경찰 같은 이제 감찰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파송해가지고 각 도에서 반란의 기미를 살피고 그 살핀 정보들을 빨리 이제 모아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가진 그 파발마가 이 수도인 이 수사에서 니디아 지역 이 사르디스까지 거의 2700km에 달하는 이 거리를 7일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그런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뭐 과거에는 저렇게 가려면 뭐 보통 뭐 4-5달씩 걸리는 그 길을 일주일 만에 가도록 한 엄청난 거죠. 그 어떻게 했냐면 말이 아주 가장 좋은 종말을 가지고서 최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완전히 뻗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거를 한 25km 정도로 15마일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마일 단위로 이걸 끊어가지고서 그 말들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111개의 그런 말 정거장, 역참을 만들어서 그렇게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뭐 거의 뭐 2,700km나 되는 엄청난 고속도로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7일 만에 저렇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건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리우스가 이 전쟁에 관해서는 업적이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트라키아 지방 쪽에 그 이쪽이 지금 보시면 스키티아라는 지역인데, 이 흑해 위쪽에 이 스키티아 민족을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식으로는 스키티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나 인도에서는 뭐 사카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 골로새서는 이걸 또 스구디아인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스키티아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흑해 위에 이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지방 쪽을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오니까 워낙 이 군대가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키티아족이 정면 싸움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리우스는 제대로 싸움도 잘 못해보고 그리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오니아 지역, 이 에게해 근처에 그리스와 맞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키티아 전쟁에서 뭐 맥도 못 추고 오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제 이오니아 지역 쪽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 이오니아 지역을 도왔던 민족이 이제 그리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이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게 이 사건이 동서양 간의 이제 첫 이 전투고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 원정을 떠나는 것에서는요, 이 트라키아 지역에 이제 아토스 곳, 거기에 이제, 까지 갔었는데, 이게 풍랑 때문에, 태풍 때문에 어이없이 실패를 해서, 그냥 가다가 300척이 손실되는 바람에,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벌어지는 전쟁이, 지금의 이제 마라톤의 시초가 된 그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 이 두 번째 원정을 떠난 여기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 군대에게 패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였고, 바로 이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 2년째에 학계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들은 분명 역사적 사건과 일치하는 거고, 무슨 성경이 그러니까 무슨 바람 타고 뭐 구름 타고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신화나 전설 속에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된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계서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1장 1절 우리가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꾸 때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했듯이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그러고 있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보냈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잠깐의 어려움과 그런 걸 만나게 되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사명의 길로 아예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길로 빠져버린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이루고 가면서 만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부르시는 우리의 부름을 받고도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 부르심에 대해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해도 또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도 어떻다고요? 우리 삶에는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 선교하는 동안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 그렇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얻어맞고 굶고 폭풍에 뭐 거의 빠져 죽을 뻔하고 왕따 당하고 결국 목베임 당해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물론 그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가서 만난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는 때가 간인 것 같다,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지금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죠.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우리 삶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핑계가 나오고 책임 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에 보내셨고 우리의 자녀를 주셨고 우리의 일터를 주셨고 우리의 사업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지 못했겠다고 하는 건 그럼 책임 전가가 되는 거고 핑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조금 어려우면 때가 안 됐다. 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리더가 뭐 시원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건 변명이요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때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이미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해 보여도 이미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리더로 부르셨고 인턴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세우신 거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게 무슨 레드카펫가 쫙 깔려 있어서 뭐 카메라 후레시 터지면서 뭐 손을 흔들며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에서 여러분 그래서 좀 그 길을 가다 벅참을 느끼고 위협 같은 게 느껴질 때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진정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용기 있게 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보다 돈도 이전보다 더 많이 벌고 음식도 더 나아졌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삶은 더 윤택해진 것 같지만 지금 그것이 사명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욕심이 돼버렸고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처음에 20평짜리를 가졌는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애쓸 때는 정말 간절했지만 갖고 났더니 이제는 뭐 그거보다 더 큰 30평, 40평, 50평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조금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가는 딱 우리 시대의 모습,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은 과거나 오늘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해라.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있다 없다, 레바논 백향목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약속됐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너희 삶 속에서 이것을 핑계치 말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벌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인해 피곤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사업이 바쁘고 학업이 바쁘고 직장이 바쁘고 힘들다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늘 뒤로 미루면서 그렇다고 타당해 보이는 그런 많은 이유와 변명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일은 늘 다음 주, 내일, 조금 있다가 그런 식으로 미루고 늘 자기 만족을 위한 내가 급하다고 말하면서 해야 되는 그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 말씀하는 건 그런 우리의 삶에 구멍이 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애쓰며 살아도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쌓여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만족한 부자 봤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을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 바닥에 구멍이 생기고 지금 물이 들어와서 이게 침몰해 가고 있는데 가장 위에 뭐 보통 그런 데 보면 수영장 있고 뭐 이러잖아요. 뭐 거기 물이 샌다고 여러분 그 수영장 구멍 메꾼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바른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늘 뒤로 미루고 정말 순종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때 자꾸 핑계를 대고 정직해야 될 때 짜증내게 되는 거 이런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길을 가자고 그러는데 왜 짜증이 납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어느샌가 미뤄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도 그 허접한 인생을 산 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법칙이 없어지고 그 약속이 깨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들과 함께 가고 함께 성전을 짓고 함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시지만 결국 더 뒤처지는 인생이 된 게 뭡니까? 저들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그 삶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지금 뭡니까? 밖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청종하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모세시대 이후에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이 청종하고 들었더라 이런 말들. 참 다행히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주어졌던 그 사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그 후에 어떡하라는 겁니까? 흩어진 그 이 방향으로부터 바르게 돌아와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사명의 길, 그 삶으로 바르게 가게 하는 그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의 위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병의 뿌리를 잡아야지 지금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고 그냥 그 문제를 잊어먹기 위한 강한 진통제만 먹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히면 우리의 무너진 이 마음이 정말 제대로 뿌리로부터 회복되는 참된 위로가 오게 되고 삶의 무너진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온전히 고칠 수 있게 돼서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재건하려던 성전의 규모가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형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니까 야 옛날의 성전에 비해서는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다 모신다고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성전 규모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분명히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건물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좁고 화려한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너희의 바른 마음, 정말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마음, 바로 그 마음 속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겉이 초라해도 그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사실 화려함에 쉽게 또 속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칠애가 극을 달하고 있고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모두가 겉모습을 바꾸느라 정신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화려한 길, 좋은 관계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좁지만 바른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바른 관계를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여러분 뜻을 정하고 굳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가치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정말 날마다 아침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담대하라고 말하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라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날마다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렇게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까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규모와 양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가 통하는 공동체가 될 때 시내산 언약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 100명이 만 명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이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레위기 26장 8, 9절에 말씀하신 이거를 그대로 체험하겠다라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지켜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깨어나라고 처음에는 책망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학개 예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책망을 위해 온 게 아니죠. 무엇을 위해 온 겁니까? 바른 길에 걷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책망, 물론 겉은 책망으로 들리고 말은 책망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 속은 뭐라는 거예요? 바른 길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권고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의 약속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늘 책망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항상 위로와 소망, 이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많고 뭐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적고 뭐 보잘것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건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주도하는, 그 순종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어땠습니까? 수많은 핑계와 지금 이유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고백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난 수영을 잘하고 싶어. 그럼 수영을 잘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물에 빠져서 물에서부터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수영을 잘하면 수영을 할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라고 한다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때 살 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그 순종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물도 먹고 때로는 곧 그 위기도 우리가 그대로 느껴보는 그런 삶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비록 준비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또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경청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이 다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를 중지한 지 거의 15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그 건축 자금으로 가지고 온 것들이 아마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죠. 비록 이 사람이 좀 무르고 리더십이 없어 보이던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결단이 있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떡하냐면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스룹바벨이 이 지금 왕이 된 이 다리우스, 이 다리오와 왕이 되기 전부터 오랜 친구 사이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 어릴 때 같이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된다면 이제 서로 이제 친구니까 아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반환하겠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결국은 그가 정말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의 이제 세 번째 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학계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난 후에 옛 친구를 다시 찾아 만나러 가는 거죠. 다리우스 왕을. 그래서 다리우스 1세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모든 이 재원들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폭군이었던 이 캄비세스가 계속 왕으로 있었다고 한다거나, 또는 그 가짜 스메리디스가 페르시아의 권력을 끝까지 가졌다면 아마 성전 재건은 멈춘 상태에서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페르시아의 이 최악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성전을 완성하고자 할 때 그 이 완성을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우스라는 전혀 왕과는 관련도 없었던, 왕통과는 관련도 없었던 이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불과 이제 4년 만에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을 뭐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이렇게 지어진 재건된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보니까 보십시오.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났었죠. 그리고 준비해서 오느라고 이제 한 1,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536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 기공식을 했다고 그랬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게 BC 535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해에 이 방해로 말미암아 그 해에 멈춰서 그냥 15년 동안 멈추게 됐지만 그 BC 520년쯤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통치한 2년째 됐던 때 학계 선지자의 도전으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이 다리우스 왕의 지원을 받아낸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결국 4년 만에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년 정도 만에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 만에 완전히 다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방해하거나 뭐 게으름을 피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성취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그냥 살펴가다 보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위해 이 학계 선지자를 약간 그때에 다시 도전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고 이 길로 가까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기로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 길을 걷다가 결국 이런 정말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학계가 도전을 주는 때에 이 사람들의 상황은 성전을 지을 자금도 없었고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느낄 만큼 아무런 그 기회조차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불가능 속에서 기적적으로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성전 재건의 역사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때가 안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던가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우리 믿음에 순종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내 받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 정말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이 빛과 소금다운 그런 삶을 믿음으로 굳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우선순위가 다 무너졌는데도 지금 생존을 핑계로 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건 비루 미루거나 언제 기약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각자가 보내는 받은 삶의 곳곳에서 자꾸 이런저런 핑계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또 보내를 받은 그 어두운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스갈에서 연결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상태에 따라 우리 파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처음 그대로 항상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신 길을 따라 늘 신실하게 걸어가 주시죠. 때로 우리가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 같아도 그거는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고자 함이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그래서 잠시 잊기 위해서 그냥 진통제를 맞듯이 그걸 맞고 모면하려고 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를 좀 발견하고 그걸 뽑아내서 오히려 그 문제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볼 때 비록 아직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나의 성전은 아직도 잿더미 속에 부서져 있는데 너희는 벌써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건 지금 교회 성전을 져라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딘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언약으로 불러보내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따라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명을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느낌 주변의 상황을 따라 의심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늘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순종의 순간을 회피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겨야 할 문제들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고 나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고 내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너진 우선순위들을 다시 회복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느낌 또 내 주변의 상황을 따라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늘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 자꾸 피할 길을 따라 회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겨야 될 문제들이 불순종의 이유 핑계와 변명이 되지 않고 나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문을 믿음으로 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너져 있던 그런 자녀임에도 무너져 있었던 우선순위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보내신 그곳에서 주신 그 길을 걷되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사명과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